우리 성경 말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빌립보서 2장의 이제 13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시고 로봇처럼 우리를 프로그래밍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코드가 맞게 된다. 그러면은 점점 그렇게 될수록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불평이나 시비. 이게 이제, 불평은 투덜거리는 거, 궁시렁대는 거, 이런 거고, 시비, 이거는 이제 분쟁이죠. 이제 말다툼, 갈등, 이제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이 불평이나 시비야말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불평, 여기 이제 영어로는 murmu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했던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잘했던 거, 요게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물 내놔라, 그죠? 예. 뭘 먹으리요? 뭐, 먹을 거 내놔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했던 거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평과 또 시비 이런 겁니다. 그렇죠? 불평이 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제기되기가 쉬운 것이라면, 시비라는 것은, disputing 그랬는데, 시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가 쉬운 거죠. 성도 간에. 그렇죠? 물론 성도 간에도 불평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불평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비, 서로 말다툼이 생긴다. 이건 뭐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다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시비입니다. 말다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런 게 없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겠죠? 그런가요? 불평도 전혀 없고 시비도 전혀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겠죠?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제가 이런 툴을 물어보면 꼭 함정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불평도 전혀 없고 원망도 전혀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죠.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도 불평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냐, 불평과 이 시비가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감사와 화목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방법을, 그러한 방법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도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참 온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제일 건강한 교회잖아요. 복된 소망 교회가, 그렇죠? 그 정도 자부심 안 갖고 사세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도 불평과 이 시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예, 있거든요.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예, 이게 없어야만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예, 있는데, 모두가 다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감사와 화목으로 바꿔나가는 법을 배우는 교회. 이걸 안 배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배우는 교회가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다. 그걸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그릇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찌르고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렇게 품는, 심지어 고슴도치조차도 이렇게 품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보고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론상으로 고슴도치조차도 이렇게 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평과 시비가 필수 요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 교회 모임 내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님 네, 형상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게 활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평이나 시비가, 이제, 없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자꾸 우리가 배워나가야만, 성도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게 몇 절이죠? 지금 15절이네요. 15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랬거든요.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접하면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아, 요러한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구나.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건데, 요렇게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불평도 없게 하고 시비도 없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요 구절밖에 없다. 성경에는 요 구절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말 그대로만, 액면 그대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구절 말고도 다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혹은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곳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서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의 방법이에요. 예. 우리 이제 오전 시간 작년 주일학교 시간에도 우리 배주영 제님 통해서 이제 성경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의 방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문장에서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요 앞에 걸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없게 해라. 맨 그런 모습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겠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입증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입증해 갈 때 뒤틀리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꾸짖음 받을 것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비추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뒤틀리고 비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걸 너무 정말 절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뚤어져 있는지. 정말 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 비뚤어진 민족, 뒤틀린 민족, 이러한 민족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꾸짖음 받을 것이 없이 또 그들 가운데서 세상의 빛들로 이렇게 이제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때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굉장히 참 그야말로 엄중한 말씀이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교회,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처럼 성수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온전한 십일조 해야 되고, 이게 성전 건축해야 되고, 이게 다 축복의 비결이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영이 잘 됨 같이, 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는, 삼중 축복. 오중 복음 뭐 이런 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입신하고 그 오순절 대폭발 우리 샬라샬라 하고 영성 훈련 이런 거 코스 다니고 뭐 알파 코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찾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냐 할 때 뒤틀리고 이렇게 비뚤어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드러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비추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거짓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평생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뒷부분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방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달할 때에 우리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내 행실을 올바르게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말로 직접적으로 말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건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시면 이건 동시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행실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동시에 뭐냐면 생명의 말씀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로 하고 또는 뭐는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하는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행동만 똑바로 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잘 보여야지 그것만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복음을 안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못 되잖아요. 말로써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또 반대로 말로 복음은 잘 설명했는데 내 생활이 전혀 본의 안 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실족시켰으니까 나는 그야말로 그 연자매도를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말은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행실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제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복음의 어떤 전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내용의 문제도 포함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 거냐. 알고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참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훌륭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말씀이다. 헬라 철학이 섞여 있고 공자 맹자의 그러한 어떤 도덕 이런 것에 가까운 말씀을 전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담고 있어서 그것을 전달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제시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체적으로 성경의 어떤 그 예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친구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시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뭐 먹고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야말로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때 아,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다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죠. 우리 본문에 이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냐면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너희도 세상에서 지금 빛들로 빛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말씀, 아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 사도들이 당대에 전했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성도들이 전하게 될 때 그것도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제 사도들과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겠죠. 예, 그 사람들이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살펴봤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예, 이것도 이제 조금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예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전부 예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말씀들을 사도들이 똑같이 전했던 거고, 그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그 말씀을 성도들이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이고, 아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폭넓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이 성경 말씀 자체, 성경에 있는 그것을 제시하는 게 그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성공신학, 그렇죠? 신복음주의, 신중립주의라고도 부르는 신복음주의, 해방신학, 여성신학, 사회개선복음, 사회참여복음, 사회주의복음, 오중복음, 삼중축복의 순복음, 유신론적 진화론, 유교식의 도덕강론복음, 로버트 슐러의 긍정적 사고,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 칼빈주의 이중예정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신약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구약 율법 들이미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뭔지 자체를 모르게 되면 엉뚱한 거 전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게 생명의 말씀인가요? 네. 여성신앙, 해방신학, 제3세계 신학, 뭐 이런 게 지금,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복음이랍시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하는 사이에 이제 그런 데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이제 끝부분만 조금 더 보시면,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들로 그렇게 나타나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그것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엉뚱한 일을 한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참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게안 이루어지면 나는 헛일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부러지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비틀로 드러나지도 않고, 뭐 맨날 그이 불평과 시비만 그냥 가득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도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생명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제시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참 모든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 게참 헛짓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자기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비참한 거죠. 들을 귀도 없고 깨닫는 귀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그 사람은 나름대로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어떤 자부심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